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첫째 날, 3월 30일 일요일.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기독교 서점에 가서 성경 예언에 관한 책들의 제목을 훑어보라. 당신은 이내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견해와 해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현실은 누구도 요한계시록 같은 책이 말하는 바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적그리스도는 없으며 은유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적그리스도가 여전히 미래에 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또 다른 이는 적그리스도는 이교도 로마 제국 시대에 있었던 어떤 것 혹은 누군가를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누군가는 성경은 오래된 바이올린과 같아서 당신이 원하는 곡을 마음대로 연주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대신 성경은 하나님께서 헛되이 말씀하시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을 기대하고 성경을 읽으라고 권한다. 마태복음 24장 15절, 요한계시록 1장 3절, 마태복음 11장 29절, 예레미야 9장 23, 24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당신의 의도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많은 대학에서 문학으로서의 성경 또는 이와 비슷한 이름의 강좌를 제공한다. 그 수많은 강의에서 교수가 마치 이교 신화를 읽는 것처럼 성경을 읽는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은 신자의 입장에서 놀라운 일일 것이다. 그런 자세는 성경 속에 도덕적 진리의 핵심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이야기는 사람이 마음대로 지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런 교수들에게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감 받았다는 생각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일 뿐이다. 따라서 그들은 성경을 읽고 가르치지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는다. 일부는 성경의 기별과 명백하게 반대되는 결론을 이끌어낸다. 주님께 굴복하지 않고 진리를 배우려는 열린 마음 없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성경의 기별을 놓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시며 거룩하신 성품을 오해할 가능성이 높다.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일을 행하기 쉽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올바른 방법과 무엇보다 중요한 올바른 태도 없이 그저 성경을 읽는 것은 해로울 수도 있다. 교훈입니다. 성경을 잘못 읽거나 반대되는 결론을 말하는 이들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께 굴복하고 진리를 배우려는 태도로 읽을 때 성경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준다. 묵상. 성경을 잘못된 마음의 자세로 읽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자세를 가질 때 이런 문제에 빠질 수 있습니까? 적용.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기대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영감의 교훈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파괴하는 자들. 우리가 사는 오늘날에도 옛날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요긴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사람의 학설과 이론을 받아들인다. 그들은 자기의 판단과 견해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이고 저희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성경을 가르침으로 성경의 거룩한 권위를 파괴한다. 그리하여 불신의 씨가 널리 뿌려짐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혼란되어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게 된다. 실물교훈 39. 오늘 저의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잘못된 생각과 지식을 제거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유한한 저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발견하지 못하고 왜곡하기 쉬우니 저의 눈을 밝히시고 귀를 여셔서 주의 뜻을 보고 듣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박용범 목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내적 상처를 치유해야만 하는 세 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적 상처를 치유해야만 하는 세 가지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7장 1절로 4절 그리고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로 3절 그리고 23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나로 하여금 사람 1만 2천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따라 저가 곤하고 약할 때에 엄습하여 저를 무섭게 한즉 저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으로 왕께 돌아오게 하리니 무리에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러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23절 아히도벨이 자기 모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 아비묘에 장사되니라. 우린 지난 두 시간에 걸쳐서 내적 상처를 치유해야만 하는 그 이유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열등의식에 사로잡힐 때 나 중심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핀 두 번째 이유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힐 때 잔인함으로 흐르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마음의 상처들은 반드시 치유되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이유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셋째는 인정받지 못한 상처에 사로잡힐 때 극단적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상처를 치유해야 합니다. 인정받지 못한 상처에 사로잡힐 때 극단적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상처를 치유해야 합니다.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23절입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모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를 안장에 지우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 아비 묘에 장사되니라. 아이도벨은 열등의식이 많아서 피해의식 속에 살았고 피해의식이 더욱 커지자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여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아이도벨은 그가 사는 목적은 남으로부터 인정받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인정할 때만 그는 사는 보람과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라이벌로 생각하는 후세의 제안을 압살롬이 취하자 압살롬이 자신을 거절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정받지 못함으로 큰 피해의식 속에서 열등감으로 낙향하여 살았던 길로에서의 삶이 떠올랐고 그런 삶이라면 더 이상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그는 판단하였습니다. 그가 죽을 때의 상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대목은 집을 정리하고 죽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고 곧 잊혀질 텐데 아이도벨은 죽기 전에 먼저 자기 집을 정리하고 죽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이도벨의 성격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이도벨은 왜 자기 집을 정리하고 그 후에야 자살을 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얼마나 자기 관리에 철저한 사람인가를 보여줍니다. 그가 죽은 후 사람들이 분명히 볼 텐데 죽은 이후의 평판이 아히도벨에게는 큰 짐이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지저분한 자신의 집안을 사람들이 보게 될 때 그의 죽음과 더불어 여러 가지 뒷말에 대한 염려가 있어서 집안을 정리하여 사람들이 그 자신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으로 이어지기를 그는 원했습니다. 그는 남의 시선을 크게 의식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이 그가 행복과 불행, 그리고 살아야 되는 이유와 살 필요가 없는 이유의 근거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도벨은 하나님 안에서의 자신의 가치를 알지도 못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으므로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였습니다. 이런 삶은 자신이 주도적인 삶이 되지 못하고 남의 생각에 의해 사는 타율적인 삶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모습을 시편 기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을 살게 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중심이 되실 때 나의 존재 가치를 제대로 찾게 됩니다. 우리 개인의 가치는 천하의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 사람의 목숨은 그리고 사람의 가치는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인의 가치는 천하보다 크기 때문에 이 천하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가치를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가치는 하나님처럼 귀합니다. 이처럼 개인의 가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형편없이 떨어질 수 있지만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생명을 위해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바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안정되지 못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신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확실해지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사람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위하여 만드셨기 때문에 조건 없이 사랑하시며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입니다. 어떤 한정이 있거나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에 대한 확신만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욕구 중 하나는 인정의 욕구입니다. 그런데 이 인정의 욕구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지 못하므로 근본적인 인정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가 필요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만 그분의 인정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필요에 의해서 태어났고 존재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목적 없이 태어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에 의하여 태어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때만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가지신 뜻을 발견할 때 더욱 사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것을 삶의 비전이라고 합니다. 요셉이 종살이와 감옥살이 등의 고난 속에서도 그가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비전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비전이 여기 창세기 3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6절로 7절 그리고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요셉은 자기가 꾼 이 두 가지의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비전에 대하여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에 의하면 지금 그 과정 속에서 종이 되었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여기에서 이렇게 끝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믿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꿈에 의하면 반드시 형들이 자기에게 이르러 절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종살이를 할 때나 감옥에서 옥살이를 할 때에는 그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결과가 아니라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정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의 종살이와 감옥살이 등도 요셉의 마음을 낙담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최종적 결론이 아니라 그 최종적 결론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헤롯에 잡혀 죽기 전날 밤에도 베드로가 고난잠을 잘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자신의 비전에 대하여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사도행전 12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리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후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의 광채가 조유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사도행전의 이 말씀이 이해되어집니까? 그 다음 날이면 죽기로 예정되었던 베드로가 그 전날 밤에 그 감옥에서 어떻게 그렇게 쿨쿨 잘 수 있었을까요? 천사가 나타나서 빛이 나도 곤하게 자고 있는 베드로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천사들이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울 만큼 베드로는 고난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내일 죽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베드로는 그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에 그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거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로 1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에 의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인데 그 시기는 젊어서가 아니라 늙어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헤롯에 잡혔던 그날은 늙은 때가 아니라 젊은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의 비전에 의하면 절대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에 대한 비전을 알고 있던 베드로는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의 뜻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므로 죽을 수 없다는 믿음이 그로하여금 그 전날 밤 곤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이 땅의 존재함에 대하여 확신하게 되고 그리고 나의 삶의 비전을 발견하게 되어 삶의 행복을 누리게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는 우리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품성을 알게 될 때, 인정받지 못함으로 인한 우리의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식탁을 베푸시고 무등태우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인정받지 못함으로 인해 생기는 모든 상처들이 치유가 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확신할 때, 인정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상처된 모든 상처가 그제서야 치유가 이르러오게 됩니다. 내적 상처는 하나님을 만날 때 치유됩니다. 내적 상처를 갖고 있으면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적 상처를 가지고 있다면 한 단계 높이 가지 못한 채 어느 지점까지 갔다가는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치유되고 건강할 때만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인해 만들어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내적인 상처들, 열등의식이나 피해의식이나 그리고 인정받지 못함으로 인한 그 모든 상처들, 그것은 바로 나를 창조하시며 내게 똑같은 사랑으로 조건 없이 주기 원하시는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때 드디어 모든 상처들이 치유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열등의식, 피해의식, 인정받지 못한 상처에서 치유되셔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랑과 믿음의 삶이 되셔서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한 삶, 또한 내게 주신 삶의 비전을 발견하고 이루어 나가는 가운데 더욱 보람과 의미가 있는 소중한 삶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연합회 성경연구소장 임봉규 목사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은혜와 진리의 성령의 깊은 감동하심이 함께하시어 진리를 밝히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다루던 엘렌 화이트의 율법주의에 대한 이해를 더 보충하겠습니다. 예, 엘렌 화이트는 자주 몇 가지 종류의 율법주의와 그 결과를 노골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주의는 죄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 영문 시조 1894년. 그리스도 당시의 제사장이나 관원들처럼 율법주의자는 틀에 박힌 의식주의에 매여 의식들이나 인간의 명령들로 이루어진 율법주의적인 신학에 신앙에 만족한다. 사도행적 15페이지. 또한 율법주의자는 자기 자신의 행위로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늘에 이르고자 힘쓰며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단지 율법주의적인 종교, 곧 경건의 모양만을 가진 자에게는 안전함이 없다라고 시대의 소망 172쪽에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율법주의적 종교는 사랑도 그리스도도 없는 종교이므로 사람을 결코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없다.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정신에 의해 행해지는 금식이나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다. 엄숙한 예배, 또 집회, 종교적 의식의 반복, 또 외형적인 겸손, 남의 이목을 끄는 희생제사 등은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자신을 의롭고 하늘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선포하는 셈이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기만이다. 우리 자신의 행위로서는 결코 구원을 살 수 없다 라고 시대소망 280쪽에서 밝혔습니다. 또 가래법 분기별 3권 177쪽에서 그녀는 율법주의적인 종교를 가진 자는 마음이 냉랭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주의자는 안전함이 없고 또한 사랑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고 또 그것은 결국 완전한 기만이다라고 아주 대단히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엘렌 화이트는 율법주의의 결함과 폐해에 대해서 이렇게 꼬집어서 말했습니다. 진지한 회개가 없는 참회, 육체의 고행, 계속적인 죄의 고백, 그리고 참된 헌신이 따르지 않는 금식, 축제, 외적인 율법 준수, 이 모든 것들은 그것이 무엇이든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충분하다. 그분은 하나님께 완전하고 효력 있는 제물을 드리셨다. 그리스도의 공로가 없는 인간의 노력은 무가치하다. 율법주의자는 그들 자신의 마음에 진리의 거룩한 감화의 능력과 은혜가 부족하므로 영적인 사물을 분별하지 못하고 교회의 그것의 분명한 필요성을 제시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절름거리면서 나아가고 영적 성장에 있어서 난쟁이가 되는데 이는 그들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봉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은 살아있고 효력을 주는 필요, 지속적인 원리로서 느껴지지 않는다. 가래법 분기별 3권 189쪽에 있는 말입니다. 또한 유스 인스트럭터, 청년 지도자라는 그 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박의 정식은 자신의 힘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고 노력함으로써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일치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생긴다. 자신의 힘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고 할 때 속박의 정신이 생긴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주의가 기승을 부리면 곧 자기 의의와 교만과 위선이 뒤따라오든지 아니면 낙담과 영적 침체가 따라옵니다. 율법주의자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골몰하여 종종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엄격함과 준수사항 그리고 영적인 점검표를 찾게 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개인적인 구세주, 능력을 주시는 분, 친밀한 친구,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은 점점 흐릿해진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열망하지만 무거운 부담을 느끼면서 어두운 먹구름만 보게 된다. 결국 자신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늘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자는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엘렌 화이트는 말했습니다. 엘렌 화이트 말하는 율법주의에 대한 치유책은 율법 준수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속자여 전능하신 중보자이신 예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데 있다고 각 시대의 대쟁투 488쪽에서 말했는데요. 그래야 되는 이유는 그분께서 그분의 피로서 우리를 속량하실 필요가 있는 만큼 그분께서 우리의 중보로서 우리를 계속 지켜주실 필요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적이고 본성에 치우치는 신앙의 불충분함을 위해서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도덕적 쇄신과 거룩한 깨달음을 제공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의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면 진정한 신자라도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중보가 없이는 가장 참된 예배나 기도나 참회도 무가치한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가 그런 모든 것을 그분의 의로서 정결케 하지 않으면 그것들은 하나님께 간합될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의 향이 섞어지면 신자들의 예배는 온전히 관합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고 말했습니다. 가르법 문기별 1권 344쪽입니다. 엘렌 와이스는 이런 그리스도의 의에 기초되지 않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얼마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여러 가지로 경고했습니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진술들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엘렌 화이트 일기에 1891년 일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많은 이들의 종교는 차갑게 얼어붙은 고드름과 매우 흡사하다.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복된 사랑으로 그들 자신의 마음이 충분하게 충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른 이들은 종교를 의지의 문제라고 말한다. 이들은 마치 엄격하고 융통성이 없으며 전능하지만 마음을 녹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나 따뜻한 동정심은 없는, 그래서 철장으로 다스리는 주인인 양 엄격한 의무만을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비엔 헤랄드 1903년도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우리의 사업의 무기력함과 단조로움은 우리에게서 심오하고 진지하여 거룩한 열성을 기대하는 많은 사람들을 물려가게 한다. 율법주의적인 신앙과는 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다. 우리가 모든 표면적인 봉사활동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않는 길보와 산처럼 성령의 소생케 하시는 감화가 없을 수 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수분이 필요하며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고 누그러지게 하는 의로운 태양의 밝은 빛이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대소망 278쪽입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관원들은 의식과 유전의 틀에 고착되어 있었다. 그들의 심령은 예수께서 비유하여 말씀하신 말라붙은 포도주 부대와 같이 위축되어 있었다. 그들이 율법주의적 신앙에 만족하는 상태에 있을 동안은 하늘에 산 진리의 위탁자가 될 수 없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의가 매우 충분하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새로운 요소가 그들의 신앙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사랑으로 행하며 심령을 정결하게 하는 마음은 믿음은 의식과 사람의 교훈으로 된 바리새인들의 신앙과는 결합할 여지를 찾을 수 없었다. 예수의 교훈과 기성의 종교화를 결합시키려는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것이었다. 발효시키는 포도주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는 낡고 쇠해져가는 바리새인의 유전의 가죽 부대를 터뜨릴 것이었다 라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엘렌 화이트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없는 형식주의에 메인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말라붙은 포도주 부대에 비교하였습니다. 그런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부대에 복음의 새 포도주를 넣으면 그 유전의 가죽 부대가 터져버릴 것이라고 묘사한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이라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자, 율법주의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율법을 의식법이라고 했는가 아니면 도덕법이라고 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상당히 재림교안에서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질문입니다. 과연 갈라디아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율법이 의식법만을 말하는가 도덕법만을 말하는가 하는 제목을 놓고 특별히 1888년 미네아폴리스 대총회 때 많은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 과정, 그 이슈와 또 논쟁의 그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에 나오는 예, 율법에 관한 재림교회의 가르침은 Signs of Times의 편집자인 A.T. 존스와 또 아메리칸 센티널의 편집자인 E.J. 웨거너가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율법이 재림교회 선구자들이 전통적으로 주장한 구약의 의식법이 아니라 십계명이라고 가르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가 바로 1880년대인데요. 바로 그때 아주 그 문제가 논쟁적인 이슈로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에, 전통적으로 재림교회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율법이 의식법이라고 말했는데 A.T. 존스와 E.J. 웨거너가 1888년도에 에, 그것이 의식법이 아니라 십계명이라고 가르치면서 논쟁이 불거졌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1854년도에 이미 제임스 화이트, 그다음에 J.N. 앤드루스, 조셉 베이츠 등을 비롯한 많은 재림 교인들도 갈라디아서의 율법이 십계명이었다고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의 율법을 십계명으로 보는 견해를 지지한 E.J. 웨거너의 아버지인데요. 아버지 조셉 웨거너가 한 책을 출판해서 했는데요. 출판한 후에 스티픈 피어스가 웨거너의 견해를 공공연하게 반박하면서 갈라디아서의 율법은 십계명만이 아니라 구약시대의 율법책의 전체를 가렸다고 주장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E.J. 웨건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율법, 구약과 신약의 증언에 대한 조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갈라디아서 율법이 십계명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책이 출판된 이후에 스티븐 피어스라는 사람이 그 웨건의 견해를 반박하면서 갈라디아서 율법은 십계명만이 아니라 구약시대 율법책의 전체를 가리킨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1857년에. 갈라디아서 율법을 도덕법으로 보는 조셉 웨건의 견해를 반대하기 위해서 피어스의 주장이 의식법과 결부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피어스에게 그 율법은 어느 한쪽만을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오해하여 제한적이지만 피어스의 견해는 설득력을 얻었고 향후 30년 동안 재림교회는 갈라디아서의 율법이 의식법을 가르친다고 가르치게 된 것이죠. 사실은 피어스는 전체를 가르친다고 했는데 의식법을 포함시키니까 그 이후에 재림교회가 갈라디아서 율법이 의식법을 가르친다고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이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율법에 대한 논쟁의 불씨가 된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ank you.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